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오늘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 전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돌아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블레셋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역전이 된 거예요. 참 묘하게도 이 전쟁을 했던 이 자리,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또 과거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해서 언약궤를 끌려가고 막 빼앗기고 사람들이 3만 4천이나 죽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블레셋이 패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장소도 대상도 과거와 똑같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가 나타나는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는 이전과는 정반대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표현하면서 12절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다. 유명한 에벤에셀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돕다, 돌, 이 두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증표로, 증거로 돌을 이렇게 딱 쌓아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미스바 그리고 이 지역, 에벤에셀이라고 했던 이 지역은 예전에 갖고 있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갖는 곳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지 혹은 어떤 전리품을 얻었는지 어떤 지역들을 어떤 성읍들을 획득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아무것도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고 전리품을 획득했는지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요거 한 가지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을 대변해주는 가장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민족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게 이제 전쟁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지껏과는 매우 다른 여지껏 살아왔던 패배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던 자기들 힘으로 알아서 살아야 했던 그런 모습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1장부터 7장 중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마지막 결론이고 동시에 제일 중요한 클라이맥스 부분인데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내용들로 들어있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역전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7장을 보면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문맥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대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전개가 돼요. 세부적으로 보면 다섯 가지 내용이 들어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1장부터 7장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은 지도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래 홈리아 비나스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에게 악한 두 아들인 홈리아 비나스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주셨고 또 그의 그 일을 감당할 사람도 세워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죠. 그래서 이게 회복이 일어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현재는 악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악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죄 짓는 대로 끌고 다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죄 짓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먼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엘리 가문을 심판하셔서 홉니와 비나스가 죽임당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해서 3만 4천이나 죽임당하게 하시고 엘리 제사장도 죽임당하게 하시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죽임당하고 급기야는 언약궤도 빼앗기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했어요. 그런데 심판당하는 건 그럼 이스라엘만 심판당하느냐? 아닙니다. 언약궤를 끌고 갔던 블레셋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결국 이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놓고 보면 혈통상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대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또 블레셋도 심판하는 이 내용이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이렇게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했던 선택과 이스라엘이 했던 선택이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래도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지낼 수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혹시나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까봐 이것저것 물질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정중하게 거절하죠. 그래서 금붙이를 다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그들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선택을 블레셋이 했습니다. 반면 이거가 정반대 선택을 이스라엘이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베스메드 사람들은 언약궤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맞아들이고 그리고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심판을 받긴 하지만 더 깊숙한 곳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기란 여아림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그 중에서도 아비나답이 집을 정해서 그곳에 언약궤를 두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결국 다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죠. 죄를 짓고 심판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그 행동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블레셋에서는 하나님을 내보내는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단순히 맞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네 번째로 지금 우리가 나온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 있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늘 승리하던 블레셋은 패배하는 자가 되고 여지껏 늘 패배하고 노예로 끌려다녔던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을 얻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민족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과 찬양이 있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전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7장 내용을 쭉 보면 요 자체가 완결되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무엘 앞에 있었던 모든 사사시대를 종결짓는 맨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까지만 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울왕 다윗에서 이제 왕조가 펼쳐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왕들 이전에 사사 중에 맨 마지막 사사인데 도대체 사사시대는 어떻게 지냈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어야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가를 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이 잘 보여줘요. 이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항목이 온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온전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을 때에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나타나는 것을 잘 받아야 되고 세 번째로 그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번째로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상을 사사시대 때에는 거의 한 번도 누려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늘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역전의 결과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결과를 맛보기는커녕 맨날 노예로 살고 식민지로 전락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또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보였던 이 사무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뒤이어서 나오게 될 다윗 시대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다윗 시대. 다윗 시대는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메시아가 세워집니다.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메시아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타나지만 기존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마치 사무엘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엉망진창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고 패배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지경들을 만납니다. 그때에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다시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역전을 경험하는,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1장부터 7장은 일정 부분들은 사무엘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또 사실은 앞으로 주어지게 될 다윗 시대가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무엘을 늘 이야기하고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잘 생각하는 이유는 사무엘이 보여줬던 1장부터 7장의 모습이,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다윗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일정 부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구원이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도 기존에도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직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없으면 회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죠. 이스라엘도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도 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지경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 결과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역전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지껏은 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만 살고 지옥권세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옥권세를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받은 우리는 그런 역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되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되 여기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부터 7장은 사무엘을 보여주고 또 다윗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이런 모습들이 쭉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심판받는 지경들이지만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은혜받은 증거들을 돌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모든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그저 구약시대 때 이런 게 있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삶 속에 늘 에베네셀의 증거가 살아남기를, 또 우리가 늘 받은 은혜와 구원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목격하는 증인의 눈동자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간증이 살아서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길 잃은 양과 같아서 각기 죄를 짓고 또 주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 주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심판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게 하신 것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지역이 에벤에셀이라 불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에벤에셀이라 불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도움받는 주님 자녀 되게 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